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부모가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적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쭉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명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그가 잘한 일이라고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한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한 대표적인 사건이 두 명의 장녀 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준 그런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인데,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끝이 났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왕궁을 건축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건축 사업 또 이런 거 벌이면서 또 자기의 화려한 삶 뭐 이런 걸 살았는 화려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백성에게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섬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는 12개 지파가 다 자기 기업에서 집안 어른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지방자치제 비슷한, 그런데 그것이 다 지파별이었기 때문에, 지파별이라는 것은 다 혈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관을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궁궐을 위한, 왕궁을 위한, 솔로몬을 위한 세금과 양식을 공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서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멍에를 메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 열왕기상에서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샀고 병과 마병을 갖추고 뭐 이렇게 애굽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 병과 말을 또 다른 이방민족과 거래를 하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신명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신을 위한 여러 가지 신전을 세우기까지 하고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자기 대에는 험한 꼴을 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식을 망하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솔로몬이 백성을 아주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메웠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몰려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식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바로왕의 딸 같은 아내도 있었어요. 자식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를테면 뭐 다윗도 다윗의 자녀가 몇 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솔로몬에게 아마 틀림없이 두 명의 딸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12 지방 장관 중에 솔로몬의 사위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후궁이 700이고 첩이 1000명이면 아내는 또 몇 명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내.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보통 성경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복을 받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인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아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고 솔로몬의 아들로 나오는 것은 거의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리고 르호보암도요 암몬 여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여인이 암몬을 위한 이 신전을 세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 어떤 이방 문화와 전통을 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죠. 르호보암이 몇째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소개하는 것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그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었을 만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는 못한 그런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복은 많이 누렸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는 아니었어요. 그 많은 어떤 부귀영화, 강한 세력,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특별히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자기가 배운 아버지의 길, 다윗의 길로 따랐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려면 부귀영화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선한 열정이 자녀에게 버팀목이 되고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재산 물려줘서 잘 되는 경우 없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물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자세를 물려주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에게 장애물이 된 이유는 백성을 학대하고 백성에게 멍에를 메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의 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대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잘하고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떤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많이 이렇게 구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자녀를 위하여 복을 쌓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생각하면 솔로몬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솔로몬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솔로몬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처소를 마련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봉헌하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기도 가운데 고백한 것이 성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인생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요. 솔로몬 곁에는 친구가 없어요. 700명 후궁이 있고 300명 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도와준 어떤 친구 없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 있어요. 요나단도 있고 무슨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고 특별히 선지자 나단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 뭐 브나야 같은 사람 끝까지 다윗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솔로몬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실로 사람 아이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솔로몬 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다윗이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아무도 솔로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솔로몬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도 돌아서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곁에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먹고 노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혹여 곁길로 가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주님께로 돌아서야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곁에 없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 곁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도 뭔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엄연히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모든 언약 백성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뻔히 있는데 그 성전을 버려두고 세겜으로 간 거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입니다. 이거 세겜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나오는 유서 깊은 도시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의 장로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면서 언약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그 세겜이 우리로 치면 무슨 뭐 대전쯤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아주 좋은 유서 깊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간 것 자체가 이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을 만한 정치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불러왔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 소문이라는 것은 솔로몬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보내가지고 네가 우리 대표가 되라, 네가 우리를 앞장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웠다고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회중은 이미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르호보암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나와가지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미었다, 우리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지혜로운 연륜이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노인들이 말하기를,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을 섬겨야 된다, 왕은 통치자가 아니고 사명자다. 왕은 목자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노인들이 충고했는데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그래요. 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오늘 본문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 시대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요즘은 60, 70이 젊은 사람이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할 때 60 노인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평균 연령으로 르호보암만한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이게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 있는 연륜이 있는 어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고 결국 그 어린 사람들의 말대로 이 치기 어린 조언을 듣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다가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어리석음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기부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르호보암은 좋은 본을 보지 못한 겁니다. 좋은 어떤 전통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왕에게 당신의 위세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식으로 큰소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르호보암이 결국 망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자녀에게 방패막이가 되었는데 솔로몬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태도와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방패막이 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요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성을 쌓아두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